이 시간 상고하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있었던 교우들에게 써보낸 이 편지를 저희가 또 한 부분 함께 받들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여전하고 인간의 죄성도 여전하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큰 열매를 드러낸지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신자됨과 교회됨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삶을 계획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조별 교제 모임 때 올 한해 계획한 일이 얼마나 실행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눈 적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나는 언제부터인가 계획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계획을 하지 않을까요? 계획을 해봐도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한 다음에 살아갈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없다면 작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같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위시리스트는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러면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주임을 종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했고, 이런 사명의식에 투철했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로하고 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도 이런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로마서를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교리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월의 전체 삶의 교회에게 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슨 수도원이나 혹은 서재와 같은 조용한 곳에서 사색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연구하고 체계화한 조직신학 책이 아니고 사역의 현장에서 기록한 선교사의 선교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바울의 사역의 방향과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 바울의 선교 방향과 계획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일루리곤이라는 이 장소는 알바니아와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재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새로운 선교 여행을 계획한 것이죠. 바울의 최종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만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한 지역에 머물다가 떠나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임을 알게 되죠. 바울은 천상 선교사입니다. 정말 선교사다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이 좋아 보여서 그 지역을 택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척박하든 그렇지 못하든 기후가 좋든 좋지 않든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 머물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서슴없이 옮겨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풀타임 선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주거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근본적 원동력, 근본적 근거는 복음이라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 지역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용이하냐? 이것이 아니고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얼마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결정하는 근본적 근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19장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흥황해졌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갈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로마로 가는 이 일은 바울 자신의 개인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작정하여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으나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이나 RSB나 특별히 YLT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어에 가장 가깝게 문자적으로 인용한 번역한 성경은 YLT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In the Spirit 대문자로 S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실에 기초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계획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되죠. 단지 그냥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결과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계시만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에 가가지고 잠시 동안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서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궁극적 목적은 서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를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려면 선교부에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후원 교회가 몇 교회고 어느 어느 교회가 얼마씩 돕는가에 대해서 다 그 세목을 써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송교회라고 말하죠. 주파송교회에서 적어도 뭐 한국 돈으로 뭐 한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정도 후원이 되어야 선교사로 허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의 일을 하긴 했지만 항상 그렇게 자비량 선교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로부터 후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는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염려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고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도 로마서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모 교회를 주 파송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 의도로 스페인으로 가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 방문할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려는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 번 애를 썼지만 번번이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1장 2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막혔다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막혔는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사탄이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구약을 말씀드릴 때 역사서와 선지서를 함께 읽으셔야 된다 그랬죠? 선지서를 읽을 때는 뭘 참고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쭉 읽다가 제가 이전에 그런 표현을 썼죠. 이게 이렇게 늘어졌다가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보인다 그러죠.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인다 그랬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국은 로마에 가기는 가요.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송사하게 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돼요. 이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최종적 목적지는 로마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최종적 목적지는 로마가 아닌 스페인이에요. 당시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일부였고 특별히 많은 곡식을 공급했던 곡창지대가 스페인에 있었고 특별히 로마 시대의 주요한 이 저자들의 고향이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을 복음 선교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은 거기는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을 꿈꾸게 하시지만 꿈꾼 내용들을 다 실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은 개꿈이 아니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꿈입니다.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묵시 비전이라고 번역한 이 묵시는 계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올바른 삶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비록 스페인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이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 보낸 것이거든요. 물론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만 로마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를 써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가 자신의 후원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써 보냈는데 그 로마서가 지금 우리 손에 있잖아요. 바울이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면 글쎄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혹시 로마서가 신약성에서 빠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약성경에서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은 발걸음은 죽을 때까지 내디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깨어있는 지성인들을 잘 보시면요. 내일 죽어도 오늘 일기를 쓴다든지 내일 죽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실제로 심습니다. 부단히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일상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과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제가 오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할 말은 아니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궁극적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행계획의 세 번째 계획은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 지금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지역 아시죠? 터키에서 건너가면 그리스 아닙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어디에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좀 생각해달라,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도 있고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게을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하지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 돕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정치적 박해도 있는데 이런저런 삶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특별히 흉년이 들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느라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고 한 2, 3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자 고린도로 직접 가게 되고 이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헌금을 바울이 전달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에 잘 묘사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26절에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기쁘게 헌금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기쁘게 헌금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기쁘게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했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원에서 그들은 헌금하되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고요. 자신의 힘의 범위를 초과해서 헌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삶이 궁핍하면 지갑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지출을 줄이고 투자 규모를 줄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헌금을 안 하든지 하더라도 매우 적게 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 주님을 닮아서 그렇죠.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부유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외적 형편 상황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견준다면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죠. 수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이는 거야 바보 아닌 이상 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게 꼭 맞다는 거 아닙니다. 수입 예산은 잡지 않아요. 지출 예산만 짭니다. 필요한데 다 헌금하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주머니가 궁핍해지면 밥도 잘 못 사고 헌금도 잘 못하지만 아가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에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그랬거든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도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기쁨의 이유, 기쁨의 대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못하지만 사랑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인이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쁨의 성질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기쁨이죠?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인 기쁨이요. 순결하고 고상한 기쁨입니다. 로또 당첨되거나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기뻐하는 일이야. 다 하는 일이에요. 다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 아니고 신령한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에드워드는 그의 책 신앙감정론에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해석하면서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정은 affection을 가리킵니다. emotion이 아니고 그냥 슬프고 기쁘고 하는 외적인 상황에 요동치는 그 감정이 아니고요. 견고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바로 그 감정을 가리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사도바울의 삶이 역설적이었죠. 그죠? 아무도 가진 거 없는데 다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네? 옥죄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넉넉히 자족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타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름에서 파라독스라고 말이죠. 모순이요, 역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외적인 상황을 걸러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이 파워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있으니까 툭 치면 우리도 때로 약간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한번 끄떡하고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의 예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헌금하라 명령하지 않고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을 돕는 일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구약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동료는 했지만 그런데 10분의 1은 내야 되지. 그러니까 7분의 3은 내야 되지. 뭐 10분의 3은 내야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금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체면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헌상하실 때마다 마지못해서 체면상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매주일 헌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헌금합니다. 우리 어릴 때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이 잠시 왔다 갔는데 어릴 때 이북에 계시면서 이북에 있을 때 헌금을 삥땅친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한 20원 주면 고모가 잘 살았다 그래요. 그 바로 옆에 고모야 하고 달려가면 고모는 한 50원 줬다 그래요. 그럼 20원만 헌금하고 50원은 깎아서 사먹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처럼 한국교회는 정말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곳곳에 시골 지역에 가보시면요. 곳곳에 교회당이 서 있죠. 물론 교회당을 세운 것 자체가 복음을 잘 전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처럼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냐는 헌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많이 하겠고 적게 분들은 적게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가 얻은 소득에서 어느 정도 헌금하는가 하는 것이 그분의 신앙생활의 촉도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헌금을 단지 자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의무임을 보여줍니다. 27절을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드렸죠. 이것은 실제로 빚졌다는 뜻도 있지만 의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보, 헌금은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헌법 제5부 예배모범 7장 2절에 헌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내외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업을 위하여 또 빈민구제를 위하여 분에 맞는 연보를 규칙적으로 바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명령하는 의무인 동시에 그것은 신자의 특권이다. 헌금은 특권이요 의무예요. 세금 안 내면 정부에서 가만둡니까? 가만 안 두죠.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헌금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잡아갑니까?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슨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업수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왜 헌금해야 되는가? 로마 교회는 사도를 파송하는 일을 해야만 되고 선교사에게 그들이 힘을 써야 됐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만 됐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27절에 보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최초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선교사가 누가 갔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흩어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받은 영적인 복을 나눠 가졌다면 당연히 이제는 이방인의 교회가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그들을 도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연보라고 번역된다는데요. 이 연자가 버릴 연자고 한자로 버릴 연자의 기울 보자입니다. 이것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가리켜요. 제가 어릴 때는 연보라고 말했어요. 연보. 연보 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단어 자체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연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어, 함께 한다는 건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공동의 몫이다. 함께 나눠야 될 몫이라는 뜻입니다. 교제한다, 참여한다, 나눠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간에 이 연보에 담겨 있는 이 특징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6장 3절에는 은혜라고 표현을 했고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9장 1절에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아코니아.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가? 저희가 때로 반찬 봉사를 하지요. 어려운 사람들, 또 환우들, 또 이미 해산한 해산모들 그렇게 돕지요. 그런 것처럼 물질로 도운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뭐냐라고 말하면 선교는 은혜와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는 게 선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메워주는 것입니다. 삶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찬한 지 오래됐는데요. 우리가 저녁 때 성찬 있을 때 5시에 함께 와서 음식을 나눴죠. 그리운데 조금씩 음식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뷔페가 돼요. 뷔페가. 그죠?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삶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전 세계에 자국민이 아닌 난민의 수가 몇 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저도 평소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난민 수가 한 1억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에 15%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 증가했을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죠. 그런데 난민들이 있으면 난민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난민이 어디 가서 삽니까? 어디에서 기댑니까? 그런데 난민 인정률 11년간 조사했는데 2020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꼴찌입니다. 1.3% 최하위입니다.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 좀 업수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인도 52.8%예요. 캐나다 46.2%, 영국 28.7%. 대개 선진국들이 받아줍니다. 요즘 젊은이들 통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남북 간 통일되면 그들을 한국에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과연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요? 난민도 아니고 우리 동족인데.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마땅해야 될 중요한 사역인 구제사역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헌금은 교회 내부로 사용이 되고 교회 외부로 사용이 됩니다. 교회 외부로 사용되는 경비는 일반적으로 구제와 선교죠. 한국교회는 선교비는 많이 지출하는 데 반해 구제비는 선교의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저희 교회도 구제비가 그래도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좀 구제헌금 합시다 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선교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제사역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구제헌금 액수 보면 알아요. 이번에도 구제헌금 액수를 봤는데요. 100만이 채 안 돼요. 외국에 나가는 분 돕자 그러니까 500만원, 600만원 나왔는데. 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돈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헌금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헌금 이야기 꺼냈다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헌금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만 강조하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의 특권을 빼앗는 거예요. 어릴 때 헌금하는 연습을 하게 하고 십일조 하게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돈 없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사역자를 우리가 섬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물질로 구제하는 이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임을 25절에서 강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9장 1절에도 각각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섬기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에 필요한 부분 이외에 조금 더 주실까요? 더 음식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과식하라고 주실까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죠. 흘러보내라고, 플로잉하라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평균께 되는 원리가 실행되는 제도가 헌금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번 분들은 많이 내어놓는 거고요. 적게 번 분들은 때로는 10의 1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 지금 생활비도 없는데 무조건 10분의 1을 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구제하는 일은 단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귀결이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27절에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 섬긴다라는 단어는 봉사한다, 섬긴다는 단어고요. 27절에 섬김은 레이트루게오, 레이트루게사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결국 그래서 이 헌상행위는 남의 어려움을 채우고 구제하는 행위이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당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던 것처럼 구제한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는 구제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성도에 대한 사랑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마땅한 일이라 그래요. 27절에 하반절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이게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당연할까요? 사랑의 빚을 졌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상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유대인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 것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이처럼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사역자는 무엇으로 섬깁니까? 노가다에서 섬깁니까? 말씀사역자는 영적인 것으로 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섬길 때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갚으시죠? 헌상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마땅한 일 정도가 아니고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뭘 가리킬까요? 열매를 확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가리킬까요? 이 말은 확증한다는 말은 인을 친다, 의심을 없게 만든다, 의심이 없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일을 가리켜서 확증한 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가리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죠.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데 물질이 소용되지 않느냐? 물질이 소용이 됩니다. 물질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누구하고 만나면 밥도 사줘야 되고 차도 한 잔 사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얼마라도 집어줘야 되고 정말 나앉을 상황이 되면 전세금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헌금의 의미를 규정하는 말씀은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로마에 가는 일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충만한 복은 문맥으로 보면 28절에 언급한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얻은 이 열매는 확실하다. 그죠? 이들은 정말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스페인에 갈 터인데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세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은 그것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써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작년에 제 교회에 온 조엘비키 목사님 교회 네덜란드 헤리티지 리폼드 처치 그 교회 출판사가 있잖아요. RHB라고 그 출판사가 계속 커져가서 책은 계속 발간이 되고 둘 데는 없고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2주 만에 30억이 거쳐서 그 건물을 샀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뭐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뭐 거룩하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런 헌신, 수고, 희생, 섬김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이 신뢰한 복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신뢰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진정한 그 복에 참여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헌신과 성김과 수고로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더 많은 유익을 풍성히 나눠주는 우리 연산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어긋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좁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좁은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넓어지고 더 풍요로워져서 더 많은 것들로 주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만 있고 실제적으로 그 복을 담지한 신자다운 삶의 자서 태도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신령한 복의 실체를 우리의 삶의 각양 모든 면에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헌상하는 삶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어서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작은 교회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소유한 교회인지를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연산교회 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